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길을 마음을 성령님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자신을 본인을 설명하시기로는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 성경 전체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예언을 읽든지 역사를 읽든지 모세의 율법을 읽든지 그 어떤 것을 읽어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고 얼만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동시에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매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의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아시는 말씀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을 보면요. 물론 이 후반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우리가 많이 둘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예언이고 모든 죄를 담당하실 거라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양 같은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우리를 담당하실 거라는 의미가 큰데요. 6절을 이렇게 6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흠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내지 우리의 죄는 어떤 성격의 죄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오류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자면 단순히 그런 어떤 행위의 죄,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의 죄도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늠한 자는 그냥 이렇게 그 다른 여인을 보고 그를 원하기만 해도 마음으로는 가늠을 한 거라고 설명을 하셨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이 살인죄, 이렇게 이런 살인죄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행함 이전에 정말로 어떤 마음이 있는지가 죄라는 것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죄의 원어 중에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인데요. 그 표대를 빗나가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화살이 이렇게 딱 그 이렇게 가약을 낼 곳을 가지 않고 조금 이렇게 빗나간 것이,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죄 가운데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행위도 행위지만 마음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그게 그 오류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데, 양들은 원래 목자를 따라야 되고 양들은 원래 한 무리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양이긴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각자가 판단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흠이고 큰 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깊은 죄입니다. 잠언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특히 5절을 보면 내 명칭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뭔가를 잘 안다는 그 속임수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 정도면 괜찮고 뭔가 이 정도의 생각이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속임수가 우리한테 늘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가 너무 맞는데, 다른 번역본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너의 의견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그냥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할 때는, 그렇지, 나는 겸손해져야 되고 나는 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당연히 나오는데, 너의 의견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큰 길,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이거인데, 이 큰 인도하심 중에 우리는 약간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약간의 선택의 여지 안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는 괜찮고 그 범위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조금 가려고 하면 뭐 그것도 괜찮은 것이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그것도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의견, 우리의 취향,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서 너의 의견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의견을 믿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얼만큼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죄로 가득한 마음을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양으로서 이렇게 무리가 되어 정말로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되 정말로 나의 어떤 의견, 나의 원하는 그 방향을 나름 이렇게 따라가면서 큰 그림 안에서는 목자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매 순간 나의 의견을 따르고 나의 경험을 따르고 나의 죄성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을 보실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정치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나 그 어떤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지 실제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 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에스겔 34장은 너무나 이렇게 유명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4절부터 5절을 보면 인간의 상태를 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고 약한 자, 정말로 싸매임을 받지 못한 자, 정말로 도망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어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요. 이들은 어떤 것인가?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그런 먹이가 된 그런 상태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로서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들이 단순히 어떤 피해자인 것인가? 양들이 정말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목자가 있으면 아니면 목자가 있으면 다 고쳐진다. 아니면 양들은 정말로 아무 흠이 없고 그냥 양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목자가 잘못해서 이런 것인가? 17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에스겔 34장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단순히 이렇게 목자가 잘못해서 양들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들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양들도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는 좋은 꼴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좋은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받았다고 하고 이거를 먹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그 양들이었고요. 또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인데 사실 그 맑은 물을 발로 이렇게 더럽혀서 다른 사람들이 못 마시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을 때는 메시아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태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율법을 추가하는 그런 행위, 이들의 생각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고 해서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버린 것인데 실제로 보면 많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을 약속하시기는 했는데 물론 이스라엘을 위에 먼저 주시고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들에게 이 메시아의 언약이, 이 메시아의 영광이 전달되어야 됐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거는 우리 거다, 나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양과 양을 이렇게 구별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백성으로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한 무리, 한 모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올바르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흠이 있었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 양과 양들도 그다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시편 44편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44편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그런 어떤 이견을 따르고 있는 큰 죄 가운데 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백성들도 사실 그런 언약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너무 잘 그리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양을 죽이듯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양이 이렇게 도살을 그 장소에 가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멸망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요, 정말 주무시고 계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소서, 어찌하여 정말로 이렇게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론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마음에도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섬겨왔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서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편해져 있는 이게 익숙한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왔습니다. 스가랴 1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약간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스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또 한번 양의 비유를 들면서 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그 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막대기 두 가지를 이렇게 취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은총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은총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런 연합, 그런 의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목자라고 할 때 뭐 정확하게 어떤 지도자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로는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들을 볼 때 이들은 나를 마음으로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직분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를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역할이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직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그 세 역할을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거를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때 은총이라는 막대를 깨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허락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또 나중에 1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가련한 양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환난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그 새 목자들이 오는 것을, 그 새 목자들을 제거하고 사실 하나님 직접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런 올바른 양들이, 어떻게 보면 남은 그 양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이런 은 30개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은 30개로 팔릴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는데요. 그 시점쯤에 정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팔림을 받은, 은 30개로 취급을 받은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이런 것을 그런 양들이 알 것이고 결국에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거다. 그렇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은총이라는 그런 막대기랑 그리고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많은 어떤 재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의 상태인데, 요약을 하자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그거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도 그 약속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를 둬버리실 수 있고, 그냥 이 정도면 안 믿어서 그냥 둬버린다,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매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을 볼 겁니다. 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동시에, 사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가서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나는 이들의 목자가 되실 거다 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추상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올바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인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성된 그 어떤 목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에스겔 3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로 그 다윗이 올 때, 이때는 우리가 역사적인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가 올 때 그분이 참된 그들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들이 다윗의 씨가 이들을 왕노릇 하실 거다. 이분이 참된 목사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가 되실 것인데 어떻게 목자가 될 것인 건가? 다윗의 씨를 통해 참된 목자가 될 것이고 이때 정말 흩어진 양들을 이렇게 모을 것이고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실 거다.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씨를 통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30절부터 31절을 보면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단순히 이런 이스라엘에 흩어진 그런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데 그들을 모으게 하고 그들을 아주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너희들은 내 양떼고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목자가 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부분을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흩어져 있는 그 양떼를 모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에게 어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건데 그 의로운 가지가 이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바탕 하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에 이렇게 어떤 목자, 이렇게 큰 왕으로 와서 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경배하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경배를 하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목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참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참는 목자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목자가 올 때는 그런 왕의 어떤 왕의 모습으로 하는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뭔가 이렇게 큰 힘으로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양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고 양들은 이 목자의 목소리를 들고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양들을 모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을 설명하실 때 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좁은 문, 그 좁은 길이 누구이신가? 어떤 선행이 아니라, 어떤 삶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그 문이시고 그 길이시라는 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고요. 그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됐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을 완벽히 이기셨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차원에 이분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문일 뿐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설명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해를 할 것 같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싹군에 비해서는 목자가 당연히 왕을 무리를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겠죠. 어떤 일이나 어떤 이렇게 다른 짐승이 왔을 때는 당연히 싹군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목자는 실제로 그 양들을 담당하는 목자는 이렇게 지켜낸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십니다.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목자라면 물론 이렇게 양을 귀하게 여기겠지만 일반적인 목자라면 양이 이렇게 죽으면 안타깝겠지만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리가 와서 공격을 했는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뜯어갔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못 지켜냈다.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목자가 와서 목자가 그거를 막고 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 양떼를 지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로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정말로 목숨을 의도적으로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댄 게 아니시라 의도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근데 14절부터 15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양은 나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 양은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굉장히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조금 몰라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양떼고 그는 나의 선한 목자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렇게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지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떼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무리가 양 한 명 한 명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간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나의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아까 스가랴 예언을 생각을 하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나의 양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이렇게 그 공성회 때 그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후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요. 아직 내 양떼에 있는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 이 양떼를 위해 나는 목숨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것을 내려놓는 권세 그리고 다시 취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계명이 이것이다. 아버지께서 무슨 계명을 명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려놓고 그거를 다시 취하게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고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를 동반하는 모든 고통, 모든 수고,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성육신한 것, 그리고 이렇게 그 스월에 내려가셔서 또 이렇게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하신 아버지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을 왜 하셨냐면요.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들의 목자가 이 모든 사람들의 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너무 맞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사역이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들을 평생 인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단순히 문내의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입문을 해주는 그런 어떤 문을 통과하게 해주는 그런 문일 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이십니다. 그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자를 따라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분이 참된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없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 어떤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임마누엘을 더 누리고 복음에 깊어지는 그 과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가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목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양의 무리는 정말로 목자가 정말 좋은 꼴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완전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설명하실 때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은 30개로 이렇게 팔게 되었고 그만큼 이렇게 가치 없는 걸로 취급을 하고 굉장히 선한 목자가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선한 목자가 오셨는데 그분을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사실 그분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나의 의견으로 내가 큰 인도 안에 뭐 이렇게 그냥 나의 의견대로 나의 취향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과 또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민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고민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답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선한 목자로 믿고 그를 따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완전히 믿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신앙이면 그 고민이 굉장히 틀렸다는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 나의 의견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냐? 그냥 뭔가 구원이라는 명분을 준 어떤 그분이신가? 그렇게 이렇게 주시고 가신 분이신가? 아니면 매 순간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인도를 짜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것인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묵상되면서 정말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를 완벽하게 완전히 이렇게 의지하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주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에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겔의 그 양처럼 너무 좋은 것을 받았는데 너무 선한 꼴을 받았는데 너무 깨끗한 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럽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정말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원하시오면 정말로 우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를 통해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날에 만민이 복음의 증언을 듣고 주님께서 오실 건데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잘 따르고 정말 올바르게 이해한 그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